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1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경주자의 시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런 기회를 살리는가라는 메시지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그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나는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다루려 합니다. 왜 카이로스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왜 때가 악하다고 하는지, 사도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때가 악하다라고 한 그때로부터 지금 1900년 이상이 흘렀어요. 훨씬 더 악해져 있는 이 상태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이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심판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도 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6일을 일하게 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6일의 창조 사역과 하루 쉬심 이것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인류 역사 전체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를 도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6천년간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을 한 단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질 1천년의 평화가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밀레니어 킹덤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년과 앞에 지나간 천년의 여섯 번 있는 이 기간과 무엇이 다른가? 앞에 6천년의 기간은 사람이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시지만 아주 최소한 그분의 의지가 반영된 인간 역사. 그래서 거기에는 갈등과 전쟁과 미움과 오해와 거짓이 난무하는 역사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 6천년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이 온전히 의의 통치를 시작한 그 천년은 그야말로 일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의 차이처럼 온전한 조화를 이룬 완벽한 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천년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주님이시지만 최소의 개입, 주님의 뜻이 있지만 최소 단위로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몇몇의 그룹에 의해서 환영되어지고 모셔들어지는 그런데 그분의 뜻이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모셔들어지고 환영되어지고 반영되어진 그 천년간의 통치 기간. 지금은 이 6천년의 기간은요. 내가 옳다. 나의 질서에 맞춰라. 싫은데요? 그러면 내가 힘을 행사하겠다. 이것이 작게는 개인 단위부터 크게는 국가 단위까지 이 전쟁의 갈등의 투쟁의 충돌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러한 진행을 중단시키고 그분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몸을 드러내세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심판 권세를 그땐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은혜의 시간이 교회 시대가 2000년간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경우에는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가운데 이 지구를 접수하실 거예요. 의의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때 모습이 이사야 2장 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보습이 뭐예요? 농사 갈 때 쟁기를 구성하고 있는 앞에 고랑을 만드는 그 쇠 부분이에요. 칼을 녹여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농사 기구인 보습을 만들고 전쟁 기구인 창을 쳐서 농사할 수 있는 낫을 만들 것이며, 누가요?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중단된 적이 없었고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적용된 적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이 나라가 평강하면은 어떤 이웃 어디선가 충돌이 있었고 전쟁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가 그리고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전 역사와 새로운 1000년의 주 예수의 다스림이 있게 될 바로 그 문턱에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셨지만, 이미 오셨지만 아직은 아닌 이 긴장이 있는 상태. 몇 년 전에 저는 한국 방문하면서 오클랜드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근데 이것이 경유 티켓이었어요. 홍콩에서 한 그 공항 내에서 3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똑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사도가 우리를 그루밍과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Final destination,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통과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무언가 거대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질 것입니다. 근데 거대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 중에 하나는 이 변혁의 기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들어갈 때 진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잉태된 하나님의 계획이 6천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왔고 6천년 가운데 4천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잉태되어서 이것이 출산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출산의 경우에는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 고통의 동반을 성경은 환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란은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는 환란을 주 예수와 함께 통과합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께 온전히 매료된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부여하시는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과정을,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봐주시겠습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름으로, 성경 읽기에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맥. 이 이름으로는 무엇을 전제한 진행인가? 바로 앞절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직접적인 그런 문맥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름으로는 히브리서 11장 전체, 그러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히브리서 전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여기까지를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런데 좁게 생각해서 39절 40절만 보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에요.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런 모든 하나님의 DNA가 믿음의 인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예배하는 가운데 내게 진실하게 반응한 삶을 산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내가 약속하마.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보상한다는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은 있었으나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을까? 40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천천히 읽어가면서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다음 진행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독자들, 그 크리스천들을 기준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그 세대를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한 보상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하고 죽었다. 왜 그럴까?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완성해야 그들이 보상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가장 쌈박하게 간단하게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밝혀 이해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떠오른 게 400m 개주예요. 개주는 개돈 맡은 오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어 달리기. 그렇게 400m 이어 달리기 보면은 4명의 주자가 이제 들어갑니다. 100m 구간에 주자가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0m 구간, 300m 구간, 마지막 400m 구간 주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할당이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이 계주 경기에 잠시 대입시켜 보십시오. 첫 번째 100m 달린 주자가 자기 구간을 뛰었어요. 그러면 내가 동메달인지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탈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200m, 300m, 400m 마지막 주자가 그 달리기를 완성될 때까지. 4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뭔가 앞에 있던 세대보다 뒤에 있던 세대 가운데 훨씬 익사이팅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무언가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이것을 달리고 결승지점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앞에 달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달렸던 이 모든 사람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이미 간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 발코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 Heavenly Supporters Group. 하늘에서 이 지상을 내려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만 저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구간을 달리고 주님 안에서 어찌 보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주님 품에 있는데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몸의 첫 열매로서 사람이시면서 그 신적인 그 영광 가운데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했던 그 내용의 부활의 몸을 지금 주님 한 분만 입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달릴 이 경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개주 경계에서 다시 말해서 이어 달리기에서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개주 경기는 선수 개개인보다 네 명이 한 팀으로 한 몸처럼 똘똘 뭉쳐서 협동하고 단결해야 되는 경기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톤을 주고받는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 올림픽 규정이나에 보면은 400m 계주에서 한 사람이 100m를 달려요. 그런데 바톤 터치하는 그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20m로 제한이 된답니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바톤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20m를 지나서 바톤을 받으면 실격이랍니다. 20m 안에서 달려오는 앞에 주자를 그 속도에 맞추어서 최대한 바톤을 이어받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을 한답니다. 그 바톤을 최대한 달려오는 속도를 실수 없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100m 구간, 200m 구간, 300m, 400m 구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자를 4명 투입시킬 텐데 가장 빠른 주자를 어디에다가 배치시키는가? 가장 빠른 주자. 그것을 마지막 400m 구간에 배치시킨다는 것. 두 번째 잘 뛰는 선수를 어디에 배치시키는가? 첫 번째 스타트 라인에 배치시킨다는 것. 자,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어찌 보면은 예표적으로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 1번 주자로 테이프를 끊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 있게 될 하나님의 권능과 그 풀어놓을 그런 성경의 역사에는 비견하지 못해요. 마지막 주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은 아주 큽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1절, 2절에서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6천년의 어떤 진통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천년의 주님이 다스리는 어떤 그 영광의 차원으로 진입하는 그 문턱에 있는 우리 세대가 염두에 둬야 될 어떤 교훈이 있을까? 이것을 1, 2절을 통해서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뒤에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컨셉이 있는데 그건 강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구름 같은 증인들, 자기들의 구간을 달렸던 이들 지금 주님 나라에 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아니한 온전한 보상을 받지 아니한 가운데 뭔가 큰 기대를 가운데 마지막 세대의 완주를 아주 아름다운 완주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것을 경주하라. 2절이요.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좀 더 강론하겠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앞에 뛰었던 주자들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이러한 주자들 한 몸입니다. 한 단위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여기에 사건, 인물, 지명,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물이 쭉 나오는 장들이 이어질 때 에스라서에 왜 성경 공사와 관련돼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가? 왜 가문의 이름이 나오고 그 가문의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왜 밝혀야 되는가? 느헤미야가 다시 기원했습니다. 그게 또 나와요. 역대상을 펼쳐보면 10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신약이면 안 그렇겠지. 마태복음 1장 사람의 성경 읽을 의욕을 죽여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이름이 다예요. 사람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 하듯이 사람의 이름이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에 달린 그 선진들의 실패와 성공,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달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는요,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실수하지만 이분의 이 영역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하면은 안 되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자, 이제 앞서간 주자들이 어떻게 근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 벗어버리래요. 달리기 할 때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신체 어떤 그 복장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최경량으로 하죠. 여러분 그 선수들이 뛰기 전에 뭐 30분이나 10분 전, 20분 전에 햄버거 먹는 사람 보셨어요? 그게 규정 위반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당신이 햄버거 지금 두 개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뛸 수 있는 그 라인에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법으로 또는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 무겁게 해서 기록을 저조하게 하기 때문에 선수 자체가 자제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것을 애용하고 사용하지만 그것을 쥐고 뛰는 선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겁게 해요. 비효과적으로 해요. 첫 번째는 나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소한 습관은 죄는 아닌데 방치하면 나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저는 인터넷 그 댓글 게시판에 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뭐 영어로 된 것도 그렇고 한국말로 된 것도 그렇고 사람의 의견이 나타나 있고 그게 감정이 드러나 있고 자기가 어떤 진영에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 칼날을 드러내는 참 그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쭉 읽어 나가는데 무의식 가운데 증가되는 자꾸 생기는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내가 댓글 읽는 게 아니에요. 댓글은 내가 30분을 읽든지 3시간을 읽든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해요. 유용한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분명히 쏟아야 될 무언가에 대한 것에 할애하지 못하고 지금 30분, 1시간, 2시간이 가는 거예요. 나를 효과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 삶에서 평강과 자유를 앗아가고 내 삶에서 무질서와 산만함을 생산해내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를 지은 이 저자가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피곤함과 어떤 무겁게 영혼을 무겁게 만드는 어떤 개인적인 습관이나 사소한 성향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었구나라고 밝혀지면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돌이키는 경우가 없어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나로 하여금 달리는 것을 참으로 방해하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원어의 의미는 쉽게 달라붙는 죄들, 이런 뜻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쉽게 달라붙는 죄들. 죄는요, 넘어지게 해요.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 사람은 순위권 내에 들기 힘들죠. 그래서 죄는 아까 무겁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가? 나는 무엇에 취약한가?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다독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내년에 여러분 가운데 네 번 읽는 분도 나올 것이고 다섯 번 읽는 분도 나올 것이고 열 번 성경을 읽는 분도 나올 거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다독할 때 내 취약한 부분과 관련된 것에 나오면은 그게 주목해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집중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취약한 부분을 주의 말씀으로 보강하고 보강하기 위해서요. 나는 무엇에 넘어지는가? 나는 무엇에 취약한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과 관련된, 염려와 관련된 많은 구절이 나올 거예요. 수백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할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새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취미로 말미암아서 죄로 연결되거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말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때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강하고 보강하는 거죠. 나는 사람의 영향력에 약해 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섭취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 영혼을 강화시키는 것을 결심하는 거죠. 쉽게 달라붙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달릴 때 스스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죠. 원문에 보면은 안으로 또는 에로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내 시선이 그냥 멀리 이렇게 유람하듯이 이렇게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대상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인데 그 대상이 그 고정 대상이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그 묘사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우리가 주 예수님 할 때 그 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저자인, 믿음의 창시자인, 믿음의 원조인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신 이인 예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신 분 예수로 인하여서 믿음의 항의가 시작되었어요. 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복하고 일치한 가운데 이 땅에서 임무를 온전히 완수하셨어요. 그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원조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달레이오테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나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과정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래서 어떤 그 번역본에는 이게 다른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피니셔 이렇게도 했고요. 컴플리터, 퍼펙터, 믿음을 완주하게 만드는 그분께 눈을 고정시키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완성은 어디서 오는가? 시작하게 하신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지혜를 따름으로써, 그 주의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12장 1, 2절에 있는 세 가지 부탁을 잠시 한번 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기. 그것은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나가기.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야 하는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을 무력하게 만드는 죄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세력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이것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가 힘을 얻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면서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없으면 죄의 세력이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것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강해져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죄가 힘을 얻고 있어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죄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가 힘을 얻는 만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온전하게 내게 섭리된 그러한 산지가 정복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필요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의 그 모습, 전투에 들어가기 전 로마 군사들이 항상 그 벨트에 허리띠를 동여 메고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로마 옥에 갇혀서 이것을 썼겠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군사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군사들은 항상 이것이 전투에 방해되지 않도록, 벌렁거리지 않도록 이것을 아주 단단하게 동여매는 그런 어떤 선행된 작업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세대 주자로서의 신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 세대 100년, 200년, 500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다릅니다. 6천년이 끝나고 다른 천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닌 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의 구간을 달렸고, 사무엘이 그의 구간을 달렸고, 예레미야가 그의 구간을 달렸고, 바울이, 디모데가 그의 구간을 달렸고, 마틴 루터가 그의 구간을 달렸어요.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이승복 목사님이라든지 길순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달렸어요.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달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에 달려야 되는 어떤 주자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참 비극인 것이 사도 바울이 3년간 체류하면서 제3차 선교여행 가운데 섬겼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3년간 있었던, 예, 에베소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골로새 교회도 생기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생기고 그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예요. 터키 인구가 8천만입니다. 8천만 가운데 99%가 무슬림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0.0025% 20만입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구간을 잘 달렸습니다.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교회가 3년 동안 우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많이 배출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주자가 지금은 99%의 무슬림으로 가득 찬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주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터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어서 99% 점령한 그 비진리의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앞에 경주했던 그 사람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섭리되었다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경주 관련돼서 이 믿음의 경주가 별것이 아니라는 가벼운 생각, 경박한 태도를 경계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생각의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만,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 다가올 세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영성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악의 창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승리하는 교회로. 지금의 영성으로, 지금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금 성령 지배를 받는 수준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것을 아는가 하면, 만약에 진정 심각하게 그 피로를 느끼면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긴장을 타게 되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혼신의 노력을 할 거예요. 피를 흘리듯이. 근데 생각 가운데 머무는 거죠. 감당할 수 있겠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해놨지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요.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경주보다도 더 격렬해질 것이며 많은 피를 요구하는 싸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20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읽기에 헌신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잔소리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가 하면요, 내 생애 가운데 한 번에 어떤 우리가 70년, 80년이 산다라고 생각할 때 그 중에 한 1년간은 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적시는 어떤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 영적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한 해만 그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 때의 경기는 치열해질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예측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밝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소망을 줘요. 마지막 때 교회가 강력해질 것이고 남다른 차원의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한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 또는 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주 예수의 심장박동을 잘 느끼고 정확하게 느끼고 하는 그 관계가 뭐예요?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계시가 풀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의 교회를 쫙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대한 군대가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께 매료된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무장한 거대한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될 것이며 사도가 초대교회에 시작한 그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완주하는 마지막 주자로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풀어놓고 죄악을 관영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우왕좌왕하는 영적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신부인 교회만이 답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내 주 예수를 품으라고 예수 예수께 굴복하라고 그분 이름 앞에 사랑과 헌신을 드리라고 도전하는 교회로 이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과 지점에 있고 앞에 간 그 주자들이 분명히 부러워하는 세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같은 배 탔습니다. 같은 주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이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이 싸움, 이 경주 우리 이기십시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운데 상겹줄이 어떤 것도 끊기 힘든 하나님의 전략인 것을 알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을 완주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의 온전한 숨지근 뜻 완주하기 원하옵니다. 믿음의 원조이시며 저자이신 우리 주님, 믿음의 완성자, 종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눈길 맞추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무겁게 하는 것들 정리하는 가운데 잘 달려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올해를 6, 7주 앞둔 그 시점에 계획하고 있는 주 압니다. 이들을 도우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 주셔서 그들의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아 주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음성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독수리와 같은 새 힘 얻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